제77장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두 번째 시간 1937년 8월 9일 장소 싱가포르 고린도 후서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 돼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 자신은 지금 성령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육신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옷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주님은 죽고 부활하신 후에야 성령을 입으셨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을 입으셨으나 지금은 성령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거치시기 전에는 성령이 그분 안에 있었지만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임재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는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십니다. 이전에는 성령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으나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육신 안에 계셨지만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 계십니다. 바울이 이전에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은 단지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이렇게 그분을 알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곧 그는 성령을 입으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와 성령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 안에 사실 때 그분은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갈릴리에 계시면서 동시에 벳세다에 계실 수 없으며 한 장소에 계시면서 동시에 다른 장소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외면적인 구주가 되셨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해변에 계시면서 동시에 내륙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때는 그분을 따랐고 어떤 때는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유대 땅에 계신다면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입은 그리스도는 외면적인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당신은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곳을 떠나면 또 그분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있는 곳이 같으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지만 있는 곳이 다르면 그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는 이미 육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통하여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여 영적인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다른 옷, 곧 성령을 입으셨으며 성령 안에 거하십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은 그분의 첫 번째 강림입니다. 그분은 먼저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죽고 부활하신 후 성령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사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거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물질이 아니며 무소부재하십니다. 성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후에 우리는 단지 믿고 거듭남을 통해 그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보았습니까?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본래 나무는 생명이 있지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나무의 생명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으면 나무의 생명이 열매 안에 있게 되며 열매를 먹으면 곧 나무의 생명을 먹게 됩니다.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나 우리는 그분을 영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분이 영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여 우리의 생명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객관적인 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생명이십니다. 성령의 강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이 강림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가 영 안에 계시지 않게 되고 사람은 영원히 그분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아담의 몸에서 얻을 수 없었던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또 다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것은 두 번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다시 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보혜사이며 성령도 보혜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 안에서 보혜사가 되사 우리로 하여금 고아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앞길을 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오늘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안에 얻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사함을 받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습니다. 이 생명은 성경에서 살로 대표됩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하기 위한 것이며 살은 자신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네 방면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피요, 둘째는 십자가에 못 박힘이요, 셋째는 살이요, 넷째는 십자가를 짐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십자가의 못 박힘과 피가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살과 피의 차이점을 보기로 합시다. 당신은 출애굽기 12장을 기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지나가실 때에 피를 본즉 넘어가서 그들로 죽음을 면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유월절 시작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팡이를 잡고 광야로 나가야 했습니다. 구속의 피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반드시 앞에 있는 길을 달려야 했습니다. 사람이 일단 구원받은 후에는 마땅히 세상을 등지고 왕국을 향한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바른 후에 즉시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걸어갈 힘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애굽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두 번째 종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봅니다. 피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해야 하므로 하나님은 피를 요구하십니다. 피는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죽으면 피가 있을 뿐 아니라 또 고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힘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고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고기는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며 고기는 우리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며 우리 안에 생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제 저녁에 고기를 먹었다면 그것은 오늘 이미 당신의 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의 고기가 당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살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으로서 우리는 고기로 말미암아 삽니다. 피는 객관적인 것이고 살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피는 밖에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고기는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고기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교회 가운데 오늘날의 어려움은 믿는 이가 단지 피를 의지하여 죄사함을 받을 뿐 고기의 힘을 의지하여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대신해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은 고기로 대표됩니다. 문설주와 임방에는 이미 피가 발라졌으나 고기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안에 받아들여 우리를 대신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연약하고 승리할 수 없고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피는 이미 발라졌으나 고기를 먹지 않으므로 연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 죄사함을 얻어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살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연약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작년에 개봉에서 나는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도대체 어떠한가를 물었습니다. 한 자매가 말하기를 돈을 사랑치 않고 염려하지 않으며 성질 내지 않고 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실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뿐이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이 생명으로 하여금 당신 안에 살아있게 하는지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오늘날의 어려움은 많은 사람이 구원에 대하여는 확신이 있지만 체험상으로는 매우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했지만 그리스도의 살을 취하여 그들의 생명으로 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이 연약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거룩함과 승리와 분별의 생명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며 그분 자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생활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오직 당신이 고기를 먹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떡을 뗄 때에 먼저 떡을 떼고 나중에 잔을 마심. 성경에서 왜 만찬을 떡을 뗀다고 말하고 잔을 마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떡을 뗀다고 말하는 것은 잔을 마신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떡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표하며 잔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대표합니다. 잔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제거하여 아담의 타락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며 떡은 주님의 생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입니다.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의 열매가 곧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떡은 하나님의 목적이며 하나님은 떡을 사람의 생명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떡에 있지 잔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은 잔도 원하시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잔은 보완의 방법에 불과한 것이며 떡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찬을 떡을 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잔은 속죄를 대표하고 떡은 주님의 생명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잔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첫 번째 방면이며 살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두 번째 방면입니다. 우리는 어제 이미 이 두 번째 방면의 죽음이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해방을 성경에서는 떡을 뗌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죄인이며 주님의 피를 의지해 죄의 정결함을 얻습니다. 그러나 만찬 때에 왜 먼저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먼저 피를 마시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떡을 떼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이 곧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피는 부차적이고 보완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떡을 먼저 떼는데 이는 떡이 대표하는 것이 피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부분 구속을 주의할 뿐 하나님의 목적을 주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속은 죄의 문제를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지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떡을 앞에 두시고 잔을 뒤에 두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이와 같으므로 우리는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인도자들이 구속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구속만을 주의해서도 안 되는데 왜냐하면 구속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비록 중요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얻어 자기의 생명으로 삼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에 있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이 있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데 이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화롭게 됨과 상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여금 살아있게 하는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은 모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하나님은 영광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두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반절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 말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나 주님이 그의 안에 있으면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목적인데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인함이고 무엇이 말미암은 것입니까? 만물이 그로 인하였다는 뜻은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말미암았다는 것은 만물이 그분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인함과 말미암음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첫째 많은 아들을 얻는 것이며 둘째 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합니다. 이 구절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어서 11절은 그 거룩하게 하신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사람으로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거룩하게 함을 입을 수 있습니까? 곧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모두 하나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거룩하게 함을 얻은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형제라 부르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시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로 형제들을 갖게 하는 것, 즉 그분 자신이 아들들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완전하여 사람의 죄가 주님의 피로 인하여 사함받게 할 뿐 아니라 옛사람이 십자가로 인해 못 박혀 죽게 하며 또한 살을 사람 안에 두어 새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안에 아마도 일찍이 생명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은 결코 그들의 생명이 되지 않았으므로 실패하고 연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이 되셨고 그분의 생명을 살 안에 두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살을 먹게 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의 피는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며 주님의 살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르며 결코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래 죽어야만 했으나 주님이 대신 피를 흘리셨으므로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이 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원래 생명이 없는데 살을 먹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갖게 합니다. 피는 소극적인 것이며 살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살아있는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는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당신의 생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8절의 단락은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영생의 원문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는 말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한 영생은 믿는 자가 영원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믿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하늘로부터 온 떡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살은 하늘로부터 온 떡이며 주님의 살을 먹으면 반드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살은 세상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죄인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며 죽음을 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이른바 인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피조된 생명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떡을 사람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데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를 주의하듯이 그리스도의 살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피를 너무 중시하고 살을 중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자신은 살을 중시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살은 우리의 생명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듣고서 알지 못함으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도 살을 앞에 두시고 피를 뒤에 두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마치 피를 앞에 두고 살을 뒤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여전히 살이 앞에 나오고 피가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주의하십니다. 성경의 말씀은 결코 제멋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살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은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는 것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를 의지하여 죄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도록 정했습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살을 앞에다 놓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을 먹지 아니하면 그분의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피를 뒤에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피의 속죄를 이루는 보안이 없이는 살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 두 번 살만 언급하고 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을 언급하고 다시 피를 말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살이 중요하고 피가 부차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할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백보좌의 심판이 이르러야 부활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순간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갈 것이지만 믿지 않아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죽어 흙에 묻히지만 그날 모두 일어날 수 있고 부활하여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죽으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살이 있고 또 피로 인하여 그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살은 먹을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은 잘못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살을 먹을 수 있다고 하시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 단락의 성경에서 그분은 네 차례나 살을 앞에 놓으시고 피를 뒤에 놓으셨습니다. 또한 살과 피를 함께 언급하시기 전에 살을 두 번이나 언급하시고 피는 언급하지 않으셨으며 그 이후에 먼저 살을 네 번 언급하시고 피를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살이 피보다 더 중요함을 보게 합니다. 피를 의지하여 죽음을 면하며 살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항상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한 영이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가 생명됨을 체험함. 비록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는 이유는 살아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다면 당신은 단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셔 그분이 당신의 능력이 되시고 당신의 생명이 되시며 당신의 모든 것이 되심을 볼 것입니다. 전등은 마땅히 속회단에 있어야 하며 전선으로 말미암아 발전소에 연결되고 전원과 연결되어 전류를 접촉해야 비로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빛비춤 등이 우리의 몸에 흘러 들어옵니다. 일반적으로 살을 먹는다고 말하지 피를 먹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피를 먹는다는 말은 잘 통하지 않으며 피는 마신다고 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마시는 것을 한쪽에 제쳐두셨는데 이것으로 그분이 먹는 것을 중시하시고 마시는 것을 중시하지 않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은 곧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살은 주님을 대표합니다. 사람이 그분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앞에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목적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으나 실제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빛 비추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피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볼 뿐 아니라 또한 살이 있음을 보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각 방면의 진리가 모두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사 우리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